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보여주시는 우리 모습, 우리를 향하신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마침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되도록 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순환 주간이 되었을 때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침묵, Silence라는 영화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시간 되는 분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Silence라는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저 순양원 목사님 전기 영화를 같이 보고 너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열애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Silence, 침묵이라는 영화는 그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을 이제 누구죠? 마틴 스코세지인가 그 유명한 감독이 30년 만에 영화한 작품인데 영화를 끝나고 성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영화를 보라 그런 거야 하는 그런 묘한 느낌을 전해받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찬찬히 살펴보면 불편하고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순례를 하러 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러 올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양의 문 혹은 사자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연못은 가끔씩 물이 끓어오르는 간헐천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그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책도 그렇고 성경책의 번역에 보면 여러 개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베데스다라고 음역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 적었지만 이게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도 있고 또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올리브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물이 pouring, 물이 쏟아지는 혹은 끓어오르는 곳, 집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같이 있냐면 가끔씩 물이 끓어오르는데 가끔씩 물이 그렇게 넘쳐오르는데 간헐점처럼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 그 나음을 얻는 이유는 이 천사들이 물이 끓을 때는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들어간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1절부터 4절은 그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에 그리고 헤롯 대왕이 다섯 회랑을 지었는데 그 회랑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케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병자들이 있냐면 맹인, 많은 병자, 그 다음에 이제 들려지는 게 3절에 보면 맹인,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시각장애를 가졌으니 빨리 달려갈 수 없어요. 그죠? 다리 저는 사람, 빨리 달려갈 수 없겠죠. 여기 보면 혈기 마른 사람, 영어 번역은 paralyzed, 마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물이 끓을 때 거기에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서 나음을 얻고자 함인데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빨리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마비된 사람, 이런 병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다가 어느 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한 사람을 탁 카메라가 비춰주는 것 같은데 거기 한 절에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거기 38배 병든 자가 있더라. 얼마나 오래 거기 머물러 있었던 겁니까? 38년 동안을 낫고 싶어 거기에 있었지만 낫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사람. 그가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할 때 보면 자기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클로즈업돼서 비추어지는 거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스케치해주는 이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데스다, 그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람이 치유되는 은혜,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니 오케이, 자비의 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 자비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진, 질병을 가진, 낫기를 희망하는 고통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얘기해 준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빨리 갈 수 없는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낫기를 희망하고 이제나 저제나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동할 때면 언제나 자기들보다 그 동하는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누군가가 나음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병을 고쳤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절망해야 되는 그 상황 말이에요. 낮고자 거기가 있지만 자기 능력으로 나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게 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그 일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그 부조리함. 낫기 위해 가지만 나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막막한 말이에요. 어린 나무는 낭창낭창하게 잘 휘어지지만 나이 든 나무, 마른 나무는 휘어지다 자칫하면 부러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그 나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이걸 스트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지.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마비된 사람은 빨리 갈 수 없어요. 낫기를 희망하고 거기 앉아있지만 누군가 자기보다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누리는 그 자비, 것을 들어야 하는, 그때 한 번 더 절망해야 하는 그 상황은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그들을 그들의 인생을 얽어매는 그런 곳, 막장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그죠? 근데 거기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선 이 대화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한편 그 너무 부러운 게 있었는데요. 의사는 척 보고 알면 좋겠는데, 여러분 병원 가시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죠? 예, 검사하고 봅시다. 가면 뭐 피도 뽑고 뭐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궁금해 죽겠는데 의사들이 되게 아 뭐 검사 결과는 별게 없는데요. 예,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아팠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떻게 문제가 있고 설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 어려움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행여나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 주님께서 내 문제를 이해는 하고 계실까, 주님께서 나는 알아주기나 하실까라고 염려되는 분 혹시 계시다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십니다. 벌써 아십니다. 완전히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그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 상황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상황에 도대체 이 치유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어 하는 그 희망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당연한 대답은 뭘까요? 여러분, 예, 대답하십시오. 네! 예수님이 아시고, 너 낫기 원하니? 너 낫고 싶으니? 그럼 뭐예요? Yes, I do. 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제가 조금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면 병자가 대답하다, 아이고 선생님, 물이 이 움직일 때 제가 거기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 저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 다른 사람이 늘 먼저 갑니다. 내가 뭐 낫고 싶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38년을 산 겁니다. 그거를 물어보는 거로 물어보십니까? 라는 원망, 자기가 나올 수 없는 조건과 자기가 나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그러나 그 이유는 절대 바뀔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을 말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여기 낫고 여기 오면 나을 것 같아서 38년 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 이 물이 끓을 때마다 자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절박한데 누가 이 사람을 끌어넣어 주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늘 먼저 가는 거를 보고 그거를 내가 38년 동안 살아보니까 아, 이건 절대로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을 헤아릴 때 이렇게 헤아리지는 않는지요? 맞아, 그거 바뀌어야 돼. 맞아, 지금보다는 더 나아야 돼. 우리가 이럴 수는 없어. 그런데 말이야, 우린 돈이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우린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우린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안 바뀌잖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부인은 안 바뀌잖아.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마땅히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게 옳지. 그래, 그게 옳지. 그러면서 동시에 늘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요. 그리고 이 안 되는 이유가 절대로 안 바뀌라고 믿어요.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과정을 그 개편하는 건데요. 교육과정을 개편하려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보다 나은 교육과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걸 듣고 난 교수님들이, 아이고, 요즘, 아, 그거 좋은데요. 교수님, 요즘 형편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 제가 저녁 때 레지던트들 회진도 못 데리고도 옵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학생들이요, 아이고, 걔들이, 우리가 돈이 있나요? 시간이 있나요? 사람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그 역사를 한번 쭉 연구를 해봤거든요. 언제나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 100년 뒤에도 똑같을 거예요.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설득할 때 항상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 필요한 돈은,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시간은 다 채워진다고 생각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뭐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때가 뭐요?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꿈꿔볼 때,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려진다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이유, 지금 내가 못 가는 이유, 지금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에서 내 인생에서 바뀌지 않는 이유를, 그 바뀌지 않았던 것을, 그래,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헤아리는 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기다려보세요. 되겠나? 안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너 낫기 원하느냐? 예? 그러면 간단한 일인데, 아니,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못 낳는 거지.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 다음에 쭉 읽어보, 우리 이미 읽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보고 너 일어나 걸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된 그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그냥 얘기를 좀 계속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요. 안식일은 물건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에 그렇게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너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12절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13절에 뭐냐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더라.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물어보신 분이 예수님인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니 그를 믿었겠어요? 아니 그냥 저랑 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 뭐 지금 내가 안 되는 걸 왜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아, 모르겠는데요? 그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알아야 믿지. 그가 누군지 알아야 믿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 그가 다시 그 후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병을 나았으니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후로는 죄 짓지 말라라고 그의 삶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니까 아 이분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가서 바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 전에 그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간절한 요청이나 믿는 그런 태도를 38년 된 병자가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 너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라는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 나음을 입어가지고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됐을 때 여기 아이고 감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가 걷는 걸 보고 막 비난하니까 아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 너 앞으로 그렇게 죄 짓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예뻐 보이시는 뭔가 믿음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고쳐주셨겠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곤 해요.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38년 된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하는 그 어떤 이유도 어떤 공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치사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가 위험하고 비난받으면 얼른 그 이유를 주님께 돌리는 그런 염치 없는 모습이었죠. 그를 고치신 이유는 그런 인생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긍휼을 하심, compassion, 자비하심이었습니다. 한편은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교회 가서 감사헌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면 펄펄 뛰면서 그냥 사람들을 이 사람을 얼싸안고 사람들 붙잡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남편이 나왔어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 아내가 나왔어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 자식이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아. 넌 지금 안식일 법을 범하고 있어.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지.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사는 그 일을 멈춰야 돼. 그 멈추는 이유는 너희들이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자녀 삼으신,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어 너희를 이제 자유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너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스톱! 우리가 살면서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스톱!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무릎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확인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이 쉼과 안식과 보호받음에 대한 감사, 이게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계명과 어쩌면 규례가 가르쳐 주시는 가치요 정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규례를 자꾸 만들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러면 몇 미터까지 몇 걸음이나 걸어가야 될까? 무슨 일은 하면 되고 무슨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오케이. 이건 안식일을 깨는 거로 하자.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이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규례와 많은 장로들의 유전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다 없어지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규례를 지키는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안식일은 더 이상 쉼이 아니고 옥죄는 멍에와 굴레가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느 율법교사가 그렇게 물어볼 때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을 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감과 연대의식과 연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가 38년 된 병자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온전한 질서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이고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야 하는데 그들은 그를 정죄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로 그 끝에 자기들이 세운 규례를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된 이 무정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유대인의 모습, 이들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쉽게 손뒤집듯 배반하고 잃어버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화석화된 심, 딱딱화된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이나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유대인을, 그런 병자를 사랑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게 됐어요. 이제 핍박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현재 진행에 나도 일하고 있다. I am working now.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이런 헤아림이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 응급환자도 아니라고요. 38년을 기다렸는데 안식일 다음날 고치면 안 되냐고요. 안식일 다음날 고쳐가지고 그 안식일 다음날 고쳐서 그냥 안식일법도 안 깨뜨리고 병자도 낫고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가지고, 그리고 고칠 때도 내가 나았다 그러면 되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을 시켜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키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음,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갈등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증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어떤 뜻일까? 지금 이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함께 역동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옛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로, 내가 이 세상에 오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열렸어.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람이 마비가 돼서 손을 쓰지 않으면 손과 발이 다 말라갑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힘을 얻고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튼튼한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새롭게 생명을 가지고 거듭 태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고 있으니 아들 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자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 안식일을 이제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장하네? 저거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일이고 저건 죽어 마땅하네? 라고 결정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죠. 참 이건 아이러니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을 바로 안 거예요. 저자가 예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일한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자신의 어떠함이 동등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야 라고, 그러므로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죠. 그들이 잘못이야 라고 깨달았고 잘못이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 일이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등하신 이시잖아요. 이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 역으로 주님이 증언되는 역사.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핍박을, 고난을 받게 되었죠. 오늘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시고 저도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뜻에 맞도록 살지 못했어요 라고 기도했어요. 38년 된 병자를 제가 막 대놓고 계속 비난했어요. 이 사람 믿음도 없고 이 사람 그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제대로 기뻐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태도로 대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 세상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얼른 저 핑계 돌리고 핑계대고 그 비난을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주님을 고발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 사람 제가 신나게 비난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주님, 저 세상에 나가서 주님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다가 다시 왔습니다. 주님,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지, 두 번이면 그럴 수 있지, 삼세 번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훗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 감추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님이 무슨 용서 전문가도 아닌데 우린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이 그 꼴인데 나한테 그 냄새 나는 건 모르고 이런 사람 볼 때마다 이건 믿음이 좋지 않아. 우리가 그날 순환주일에 가서 그 침묵이라는 기도 영화를 보고 나서 다 왜 교회가 이런 영화를 보게 했을까? 거긴 이 신나는 신앙에 어떤 승리가 없어요. 로드리고라는 신부는 결국 그도 배교해요. 그도 배교하고 일본 사람으로 이 이름을 걷고 아내를 얻어서 산다고요. 근데 거기에 기치지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는 처음에 신앙을 가졌다가 박해가 오니까 배교해요. 그 박해가 오면서 배교했다가 자기 형과 누나는 신앙을 지키고 화형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괴로워하다가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다시 나타나서 배교한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신부에게 회개해요. 그리고 그 마을에 천국같이 지내다가 그 마을에 다시 박해가 오니까 또 배교해요. 그리고 또 도망가요. 다시 찾아왔다가 또 신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리고 신부를 만나서 자기가 배교한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자기가 배교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감옥에 들어와서 신부한테 제발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 마침내 그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부도 배교하고 나서 일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일본인의 옷을 입고 사는데 기치지로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 배교한 걸 다시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신부도 배교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그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당시 일본에 배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성상을 밟는 일을 하는 거였는데 이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할 때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가 이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는 사람들 신앙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였냐면 구덩이를 파놓고 그 뜨거운 여름에 이 귀에 칼자국을 내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피가 똑똑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파리 들은 맹맹 소리를 내며 있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그 침묵을 경험한다고요. 그때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자기만 배교하면 저 사람은 살 수 있는데 그러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이 주님의 성상 앞에 섭니다. 주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얼굴에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주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밟아라, 밟아라. 그리고 그는 그 성상을 밟고 배교합니다. 근데 그 기치치로가 그렇게 해마다 배교하는 그 일을 하던 그 어느 해, 그 마지막에 그 배교하던 그의 가슴에 성상이 있고 그는 더 이상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순교의 자리에 갑니다. 그가 신앙을 고백했다가 배교하고 신앙을 고백했다가 배교하고 신앙을 고백했다가 배교할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저 죽어가던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한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강한 사람들처럼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못 지켜요, 못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배교하고 괴로워서 다시 돌이키고 배교하고 다시 돌이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내 예수의 얼굴을 품고 주님의 신앙을 자기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끄시는 긍휼하심을 보이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화상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나 여기 유대인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뭐 난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세 번 부인할 거다. 그리고 그 말대로 부인하고 그가 가슴을 치고 통곡할 때,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났을 때 다만 그에게 물어본 것은 다시 그로 하여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물어보신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조를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냄새나고 어그러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이고요, 그분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주어 사셔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새 것이 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그 주의 형상은 누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비겁함과 염치 없음과 사랑받기에 참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있는 거 예상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왜 자꾸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외라고 자꾸 그러시냐고.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우리 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창피한 경험 하겠죠. 기찌지로처럼 주님 세상에 나가서 또 주님 배반하고 또 번번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생명을 주어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기찌즈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품고 그가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예수를 주어 고백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어떻게 산 거 다 아는데 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셨지요. 너희들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그래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거라. 그러면 세상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거야. 그런데 주님 그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주님 우리 그렇게 사랑 못하며 살았습니다. 실망을 시켰어도 제가 주님이었다면 저 더 이상 저 같은 인생과는 안 놉니다. 같이 안 삽니다. 같이 안 지냅니다. 같이 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사는 동안, 올 한 주일 사는 동안 한 순간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주님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